듣다 보면 똑똑해지는 라이프 듣동라 12월 1일 방송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상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상입니다.
김효은입니다. 빰빰빰빰빰빰빰.
이거 무슨 노래였죠?
노래다.
전국 이현우.
도서자랑.
네. 오늘은 저희가 읽고 있는 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인데 네. 저희가 이틀에 걸쳐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죠.
네. 그렇죠. 오늘은 일단 이지상 기자랑 저 홍상지 기자가 책 한 권씩 가져와 네. 봤습니다.
다들 두께가 만만치 않은 거를 갖고 와가지고. 네.
그러니까요. 저희 지금 녹음하기 직전까지 다들 막
맞아요.
저 얼마나 초조했는지 알아서 옆에서 양옆에서 이영 기자랑 홍상지 기자가 다다다다다다다다 열심히 치니까 나도 너무 초조한 거예요. 뭐라도 쳐야 될 것 같고.
오늘은 홍상지 기자랑 이진환 기자 두 분이 먼저 좀 소개를 해주실 거죠.
네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 목요일 방송에서는 김혜영 기자랑 이영 기자가 또 한 권씩 추천을 해주실 예정인 거죠?
네. 저희가 네. 시작하기 전에 공지사항 드릴 게 있는데요. 네. 저희 요즘에 플로어에서 듣동나의 W 열심히 만들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이번 주에도 또 이진환 기자가 네. 멋진 여성분을 소개해 주실 거라고 들었는데 저희가 이벤트를 시작을 했어요. 듣동나 인스타그램에 방송에 대한 기대 혹은 또 요 사람 소개시켜 주세요. 인물 추천을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20분한테 플로 한 달 무료 청취권을 드리려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기간은 오늘 방송 올라간 오늘부터 일요일까지 12월 5일까지 참여하실 수 있고요. 많이 참여해 주시고 저희 듣동나의 W도 진짜 재밌거든요.
진짜 너무 재밌어요.
아까워요.
나만이야. 네.
좀 많이들 들으셨으면 좋겠으니까 꼭 네. 요거 받아서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책 추천이 끝난 다음에는 세계적인 주얼리 앤 워치 매종 까르띠에의 광고 협찬을 받은 방송이 이어집니다. 올해 두바이 엑스포에서 여성의 영향력을 주제로 한 주제관 우먼스 파빌리온이 열렸는데요. 이 우먼스 파빌리온을 세계적인 브랜드 까르띠에가 또 기획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우먼스 파빌리온의 세부 전시 내용과 그리고 기업의 사회적 역할 그리고 까르띠에 브랜드 히스토리 같은 것들도 살짝 전해드릴 예정이니까요. 끝까지 네. 방송 들어주세요.
두바이 엑스포가 작년에 열리기로 했는데 미뤄져서 올해 열리는군요.
맞아요.
그렇군요. 네.
재밌습니다. 이 콘텐츠도 끝까지 많은 청취 부탁드려요.
그럼 본격적으로 책 추천 하나씩 들어가죠.
네, 제가 먼저 할래요.
먼저
하고 편안함을 찾겠습니다. 손 들었어요. 네. 네, 제가 가져온 책은 이언 레슬리의 책 다른 의견인데요. 이 책은 아마 저랑 비슷한 고민을 하는 분들이라면 좋아하시지 않을까 싶어서 가져와 봤는데 저는 사실 요즘에 좀 고민하고 있던 게 여러 개가 엉켜있던 찰나에 이 책이 지금 나한테 이렇게 찾아오더니 이럴 수가 와우 막 이렇게 하면서
포인트가 있었군요.
네, 끌어안고 봤다.
어떤 고민들이 있으신지.
굉장한 영업인데?
이지상 기자가 끌어안은 그 책. 다른 의견.
아니 영업한다고 그냥
끌어안고 책을 어떻게 보냐고요.
네.
아니 네네, 아무튼, 맞는 말이네.
네, 계속 지적하네요.
네. 네. 다른 의견.
네. 다른 네. 의견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책은 제목 그대로 다른 의견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현대인에게 다른 의견이란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갈등의 시대에서 갈등을 어떻게 다뤄야 할까에 대한 고민이 담겨 있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좀 지침이 담겨 있는 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뭐 단순히 다른 의견을 어떻게 다룰지 협상 A to G에 관한 지침서는 아니고 사회과학 서적에 가깝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른 의견에 대한 사회과학 서적이라니까 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약간 듣동나 재질일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궁금한 네. 느낌이 있어요. 저자는 이 책을 왜 썼는지에 대해서 서문에서 이렇게 말하는데요. 지난 몇 년 동안 나는 우리 사회에서 공적으로 이루어지는 의견 대립들이 왜 이렇게 엉망으로 흘러가 버리는가 하는 질문에 깊은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의견이 다른 사람들 간 대화는 점점 어려워지고 악다구니 진창에 빠지거나 중립 기여를 놓고 어정쩡한 대화를 취하고 있는데 이게 개인의 삶의 영역에서도 같은 문제에 부딪힌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거 되게 저는 공감이 갔거든요. 근데 부모와 아이들 간의 논쟁이든 직장에서 말다툼이든 논쟁하는 법을 모르니까 의견 충돌이 생기면 거기에 걸려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데 도대체 왜 우리는 이렇고 싸우거나 무의미한 교착 상태에 빠져들지 않고도 다른 의견을 표현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근데 왜 안 되지? 이러한 물음이 들면서 저자가 이 연구를 시작했고 책을 쓰게 됐다라고 말하더라고요.
참 우리도 지난번에 이제 수우파 방송이었나 뭐 하면서 네. 여성들끼리 갈등하고 잘 싸우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재훈 작가님.
예, 우리는 왜 그렇게 잘 싸우는 게 어려울까? 그런 얘기를 나눈 적은 있었잖아요.
맞아요. 근데 저도 사실은 이 고민을 하고 있던 차이긴 했거든요. 저는 정치 컨텐츠를 만드는 사람으로서 아니면 제 직업 자체가 사람들의 공론장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를 지켜보고 있는 기자잖아요. 근데 그런데 요즘에 좀 나오는 뉴스나 컨텐츠를 보면 한숨이 날 때가 좀 많기는 했어요. 그래서 아유, 막 이 사회가 어디로 가는 거야? 막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뭔가 다들 갈등을 조율할 마음이 있는 건가? 아니면 다들 부추기고 있는 거 아닌가? 막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었거든요. 그리고 옛날에도 이랬나? 옛날에도 이랬는데 내가 몰랐던 건가? 이런 혐오랑 갈등이 옛날에도 많았나? 막 이런 생각 해보고 기억이 잘 안 나기도 하고 원래 세상이 이런 건가 싶기도 했었어요. 그리고 사실 사회생활을 하면 개인적으로는 다른 의견을 내는 게 저는 참 어렵더라고요. 저는 늘 사회생활 임할 때 버릇처럼 제가 하는 말이 윤활유, 이런 거거든요. 네, 다, 네. 세 분은 아실 것 같은데 저는 진짜 갈등 회피형에 가까운 사람이고 누군가의 경쟁자, 누군가의 적이 되고 싶지가 않아서 그냥 아우 내가 손해볼래, 그냥 내가 하고 말지 약간 이런 마음이 되게 강했거든요. 그냥 모든 걸 톱니바퀴의 일원으로 열심히 해보자, 윤활유가 되자 이런 마음으로 사는데 근데 또 연차가 쌓이고 나면 개인이든 사회에서든 뭔가 목소리 낼 일들이 생기는데 이게 내가 무조건 회피하는 게 좋은 건가? 나의 갈등 회피형 성향이 좋은 건가라는 생각을 지금 요새 되게 많이 하는 때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제가 만들고 있는 콘텐츠 특성상 다른 의견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그걸 제가 끊임없이 찾아보게 되는데 그러면서 내가 속마음으로 내가 만약에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이랑 만나면 어떤 얘기를 할 수 있을까를 막 상상해 보거든요. 근데 저는 막 화가 날 것 같거나 아니면 도망가고 싶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아, 이런 부분을 나도 좀 고치고 싶고 좀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고민을 할 때 이 다른 의견이라는 제목의 책이 있었고 뭐 이건 내가 봐야겠구만 이러면서 이 책을 이렇게 집어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보면 저자가 고대 철학자부터 시작해서 갈등의 역사를 쭉 살펴보는데요. 문화별로도 살펴봐요. 그리고 뭐 경찰관, 인질협상가, 이혼중재자, 중독상담사, 외교관 등 다양한 갈등을 다뤄붙는 직업인들을 좀 잘 살펴보고 그 관련 연구를 찾아보면서 다른 의견에 대한 인사이트를 담았다라고 보면 되는데요. 그래서 인지심리학이나 커뮤니케이션, 과학 등 다양한 영역에서 살펴본 인간의 본성, 아니면 거기에 대한 의미, 아니면 또 다른 의견을 잘 말하기 위한 법칙, 그런 걸 찾아가는 여정이 책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책 내용을 좀 요약해보면 인간은 원래 의견의 대립에 부딪히면 뇌에서 넌 공격받고 있어 라는 신호로 받아들인대요. 그 다른 의견 자체를. 네. 그래서 뇌 영상을 촬영을 해보면 다른 의견을 들었을 때 신체적 위협을 받을 때랑 똑같은 영역이 활성화된다는 거예요.
근데 저도 다른 의견을 누가 내 앞에서 표명하면 가슴이 일단 두근두근하게 시작하고
그게 증상이 있대요. 그 뇌에.
식은땀이 날 것 같고.
네. 그래서 뇌 영역이 활성화되고 심장 박동이 빨라진다라고 적혀있더라고요. 그래서 동물들이 싸우거나 도망치는 것처럼 인간도 똑같이 의견 충돌 상황에서 공격적이 돼서 맹렬히 비난을 퍼붓거나 아니면 뒤로 물러나서 의견을 속으로 삼키는 행동을 하는 게 굉장히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라고 써 있어서 아, 이건 다 그런 거구나.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했고 그리고 여기서 저자가 인류학자의 개념을 갖고 오는 게 있는데 이게 저맥락 사회랑 고맥락 사회거든요. 한 사회가 저맥락 문화를 구성하느냐 아니면 고맥락 문화를 구성하느냐가 이 소통의 메시지 구성이 달라진다는 건데 이게 인류학자 에드워드 홀이 만든 개념인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저맥락 문화에서는 커뮤니케이션이 좀 더 명확하고 직설적이고 고맥락 문화에서는 좀 더 은유가 들어가 있고 상징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아시아 지역이 약간의 고맥락 문화고 북미 지역이 저맥락 문화인 거예요.
이해가 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차에다 밥을 말아서 교토 지방에서는 그걸 내놓으면 일어나라는 뜻이래요. 그 차의 메뉴가 나오면 그런 식으로 약간 은유가 있고 상징이 있고 뭔가 암시하는 게 있고 이런 게 약간 고맥락 문화인 거죠. 근데 저맥락 문화에는 직설적인 표현이 있고 생각이랑 감정을 그대로 표현하면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는 이게 저맥락 문화인 거고. 근데 현대사회에서는 온라인 소통이 많고 뭔가 다양성이 좀 많아지잖아요. 도시에 사람들이 모여들고 낯선 사람들이랑 거래하는 세상이 되고 그러니까 대부분 동시에 저맥락 사회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지역을 가리지 않고. 그리고 온라인 커뮤니케이션 플랫폼이나 뭐 SNS 자체도 저맥락 소통에 좀 최적화되어 있고 그 텍스트나 말로만 소통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현대인들은 서로 다른 관점을 통해서 생각을 확장하는 방법 대신에 반대 의견의 적대감을 표하거나 의견 대립을 피하는 일에 훨씬 더 익숙해진 상황이 됐고 원래 인과는 소통을 할 때 대면 소통이면 뭐 다양한 목소리, 억양, 자세, 눈, 뭐 다양한 수단을 통해서 소통을 해왔는데 그래서 어쩔 땐 저맥락이 됐다가 어쩔 때는 고맥락이 됐다가 이걸 반복하면서 살았는데 저맥락이 초점이 된 플랫폼을 사용해서 소통을 하다 보니까 저맥락만 부각이 되고 사실상 지금 온라인의 대립도 두 집단이 충돌하고 있다기보다는 같은 진영에서 서로 분노를 공유하면서 결속을 다지는 성향이 더 강하기 때문에 싸우는 게 아니라 좀 도망치는 것이다. 뭐 이런 얘기도 나와요. 그러니까 논쟁에서 멀어지는 거다. 사실은
같은 편끼리 계속 이제 증폭해서 확증 편향적인 경향이 더 크다라는 거죠.
네네 그렇게 현상을 진단을 하고 근데 사실 저자는 적절히 통제된 의견 대립이 늘 인류를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왔다. 그래서 갈등을 예찬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갈등은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 이걸 모른 척하고 회피하기보다는 좀 잘 활용하고 좋은 방향으로 나가는 게 남는 거다라고 보는 건데요. 우리도 막 확증 편향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잖아요. 네. 믿고 싶은 정보, 뭐 지지하는 정보들만 찾아서 자신의 의견을 바꾸려 하지 않는 성향이 있다. 뭐 이런 얘기 들어봤는데 이게 인간 본성 중에 하나고 사람들은 갈등 상황에서 내가 아니라 상대를 바꾸고 통제하려고 하지만 그건 사실 누구나 다 싫어한다. 나도 싫어하는 것처럼 너도 싫어하고 상대방도 다 싫어하니까 그걸 기본 전제로 깔고 더 나은 대립을 만드는 방향에 대해서 고민해보자. 그거를 구체적으로 한번 지침을 찾아보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이 안에서 갈등이랑 의견 대립이 어떤 좋은 결과를 낳았는지 뭐 사례들도 나와요. 비틀즈 얘기도 나오고 뭐 비행기 만든 라이트 형제 얘기도 나오고 그래서 어떻게 잘 싸워서 좋은 결말을 맺을까에 대한 이야기인데.
근데 싸우지 않고 어쨌든 각자 편끼 끼리 뭉치는 문화는 네. 온라인이나 SNS, 소셜 문화 때문에 더 증폭된 경향이 있는 거잖아요, 현대 사회에.
그렇죠.
그게 약간 소름 돋는 게 저도 나중에 이제 SNS 관련된 책을 얘기하려고 하는데 다 이어지는 맥락이네요.
아, 그래요?
제가 추천할 책은.
오, 네. 기대가 됩니다. 우리 저희 다 모르는 채로 지금 들어와서 녹음하는 네. 거잖아요. 누가 어떤 네. 내용의 책을 추천할지.
네, 왠지 네 권이 다 연결될 것 같은 느낌이 좀
아,
들어요.
아, 네. 신기하네요. 네. 기대됩니다. 근데 저는 사실 솔직히 지금 되게 논쟁이 많고 아, SNS 이런 걸 통해서 불필요한 싸움이 되게 많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저자는 사실 지금은 논쟁이 없는 상태고 아. 소셜미디어는 싸움이 아니라 도피의 공간이다라고 말한 게 되게 새로운 시각이었어요.
그러네요.
생산적인 논쟁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각자의 커뮤니티 안에서 내부 결속을 위해서 외부를 공격하는 싸움만 있다라는 지적인데 읽고 보니까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고 근데 여기에 있는 사례가 저는 다 공감 가는 건 아니었어요. 공감 가는 것도 있고 잘 공감이 안 되는 사례들도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자가 다른 의견이나 갈등에 대해서 이런 방식으로 사회과학적인 상상을 해보고 고민을 해봤다라는 그 흐름이 흥미로워서 좀 따라가면서 계속 읽게 되는 면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흥미로웠던 사례는 17살 청년이 만든 Change My View 포럼 이야기였는데요. 이게 레딧 안에 만들었던 포럼이었는데 개인이 자신의 신념에 대한 이야기를 올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동물원은 비윤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꼭 나의 신념에 관한 이야기여야 돼요. 그러면 이거에 대한 다른 의견을 어떤 사람들이 비아냥거리는 것도 안 되고 되게 룰이 되게 세세해요. 신념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는 거예요. 그럼 그거를 다시 그 원 저자가 코멘트를 심사숙고해서 달고 그리고 만약에 자신의 의견이 틀렸음을 어떤 코멘터가 알려주면 그래서 그걸 인정을 하면 그 코멘터한테 보상이 돌아가요. 그리고 의견을 제출한 사람이 대화를 통해서 만약에 내 의견을 바꾸기로 결정을 하면 거기에 훨씬 더 큰 점수가 부여가 되고 이 사람은 커뮤니티 안에서 다른 지위, 하나의 더 단계가 높은 지위를 부여받게 되는 이런 시스템을 운영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지금도 운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스템이 운영이 되는 요 논의 단계 자체가 굉장히 학자들의 많은 데이터로 쓰였다라고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설득이 가장 유효했는지 어떤 대화 방식이 가장 설득이 잘 됐는지 이런 걸 다 연구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되게 흥미롭고 아 이런 게 있어? 듣동라도 좀 해보고 싶다 막 이런 생각을 해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을 설득한다는 게 사실 엄청나게 어려운 일인데.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신념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믿는 것에 대한 걸 얘기해보고 그치. 그걸 다른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맞아.
그래서 토론을 해보다가 의견을 바꾸기도 하고 막 이런 것들이 되게 흥미로운데 뭐
설득을 하는 것도 어려운 일이지만 그걸 또 내 신념을 또 그 의견을 받아들여서 조금 뭐 약간 수정을 하는 일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잖아요.
맞아요. 약간 자존심 상하는 일처럼 느껴지기도 하거든요.
느껴질 수 있어요.
좀 더 열린 마음으로 대할 수 있는
네.
그런 문화가 돼 있는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책에 보면 생산적인 대화를 위한 원칙, 뭐 아니면 더 나은 대화를 위한 생각 도구라는 제목으로 구체적인 지침들이 나와요. 이런 거는 이 책을 소개한 기사에서도 아마 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제목만 보면 좀 뻔하기도 하고 저는 어떤 면에서는 좀 이런 지침은 좀 가진 자의 시선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거든요. 왜냐하면 원칙만 보면 되게 배고프면 밥 먹으세요 이렇게 보일 수도 있어요. 뭐 생산적인 대화를 위한 원칙은 유대를 만들어라. 상대에 대해 호기심을 가져라. 뭐 실수를 기회로 만들어라. 목적 없이 화내지 마라. 막 이런 것들이고 네. 뭐 더 나은 대화를 위한 생각 도구는 의견 대립을 정의하고 한번 뜨겁게 되어보고 뭐 상대를 긍정적인 프레임으로 바라봐라.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보면 도덕 교과서 같은데? 뭐야 뭐 역지사지 누가 몰라서 못하나? 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 이거는 우위에 있는 사람들만 할 수 있는 조언 아니야? 막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는데 저는 이게 되게 당연한 거지만 내가 실제로 해보려고 하면 되게 힘든 것들이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냥 글로 읽을 때는 아 그래 이거 맞는 말이지라고 지나가는데 저의 구체적인 개인 사례에 접목하면 진짜 쉽지 않고 아 나도 되게 잘 빠지는 오류들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책을 번역하신 분도 인터뷰를 하면서 사회적 가면을 벗은 개인적 관계에서 사실은 이러한 지침들이 더 따르기가 어렵다. 그래서 자기도 번역하면서 반성을 많이 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스스로 내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 화가 나는지 버튼이 어떤 때에 눌리는지를 내 스스로 알고 있는 것도 사실은 다른 의견을 받아들이는 거에 시작이다라고 했는데 좀 그 말도 맞는 말인 것 같아요. 내 감정을 들여다보고 상대의 감정에 호기심을 갖는 게 좀 생산적인 의견 대립의 시작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사회생활 10년 차가 넘었고 아니면 팀에서 뭐 중간 이상의 자리에 있다거나 아니면 동아리나 내가 어떤 조직에서 다양한 의견에 있는 사람들이랑 좋은 방향으로 의견을 이끌어가고 싶다라는 고민이 있는 분들이시라면 한번 이 책을 읽어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추천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 책은 제가 아까 이언 레슬리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분은 그 커뮤니케이션이랑 컨설팅 하는 분인데 조직문화 컨설팅 네네. 약간 현상의 다양한 면을 생각하면서 다양한 지식을 끌어와서 거기서 인사이트를 얻는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만족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이 책은 제가 마지막으로 추천하는 이유는 옴기니가 좀 특별한 면이 있는데 벤처 기부 펀드를 운영하시는 C프로그램의 엄윤미 대표님이 번역하신 책이거든요.
저희도 엄 대표님이 저희 인터뷰를 저희가 당한 적이 있죠.
네.
그렇죠. 그렇죠. 네이버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네. 예.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이 책을 이제 책 제목을 보고 집어들었다가 엄윤미 대표님이 옴기니에 적혀 있길래 이건 읽어봐야지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믿고 읽는
네.
그런 거네요.
엄 대표님이 번역하신 책이 이게 두 번째인데 첫 번째 번역하신 리부트도 저는 되게 흥미롭게 읽었었거든요. 네. 그래서 뭐랄까 저한테는 이런 스타트업 씬에 계신 대표님들 특히 여성 대표님들의 행보 한 걸음 한 걸음이 굉장히 내가 구경하는 눈여겨보는 발자국처럼 보이는데 이분들이 사실 본업이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이 책을 선택하고 번역하는 게 본인들이 어찌 보면 천착하고 있는 고민에 대한 책일 수도 있고 또 공감하는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번역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고민을 하면서 이 책을 번역하셨을까를 구경하는 마음으로 읽어보기도 했습니다.
근데 보통 그럼 여러분들은 상대방과 다른 의견을 네, 대립이 있을 때 어떤 방식으로 좀 설득하려고 노력하시는지 각자의 노하우가 있나요?
저는 사실 설득하려고 노력하진 않고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는지 궁금해서 계속 물어보기는 해요. 근데 그거를 특히 좀 한국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방식이 아니라서 그걸 약간 감정적인 공격으로 오해를 사는 경우가 많기는 해서 그 좀 어렵긴 했어요. 저는 진짜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뭐 왜 물어보냐고 막 네, 그럴 때가 있어가지고.
근데 저는 사실은 우리가 뭔가 이제 더 이상 대면을 잘 안 하게 됐잖아요. 네. 더 이상은 안 하게 된 거 아니고 최근에 이제 한 몇 년간 대면 소통이 되게 부족해진 상황에서 비대면으로 소통하고 아니면 뭐 SNS로 소통하거나 다른 메신저로 소통하는 일이 많아졌잖아요. 저는 말이 진짜 줄어들게 됐어요.
그렇죠. 네.
차라리 대면으로 뭔가 의견을 자유롭게 이야기할 때는 훨씬 더 편하게 서로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됐는데 뭔가 SNS를 통해서 아니면 어떤 메신저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려니까 저는 뭔가 되게 말문이 막히더라고요.
뭔가 각 잡고 해야 될 것만 같은 기분이 들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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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혹시라도 뭔가 표현 하나에 또 오해할까 봐 그런 것도 오해가 걱정이 쉽죠. 되기도 하고 네. 그래서 좀 더 말을 좀 아끼게 되더라고요. 최근에는. 근데 그게 처음에는 되게 옳다고 생각했었는데 이게 길어지니까 점점 아 내가 내 얘기를 진짜 안 하게 되는구나 이렇게 되니까 난 이런 맞아. 생각이 있는데 그렇게 되니까 아 이게 맞나라는 생각이 드는 시점이었거든요. 최근에. 한번 읽어보고 싶네요. 네.
저도 이게 뭐 그런 중재자들 갈등의 중재자들의 사례가 되게 다채롭게 나온다고 해서 네. 이분들의 노하우를 내가 좀 배우면 네. 좀 답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네. 그러네요. 그러면은 네. 이지선 기자님이 이 책에서 좀 인상적으로 읽었던 문구 좀 뽑아주시면 어떨까요?
네. 그래서 저는 문구를 꼽아달라라는 얘기를 듣긴 했는데 딱히 한 문장을 고르는 게 되게 어렵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사례가 워낙 많고 방대한 내용들이 있어서 그래서 각자 중간중간 9포인트다라고 밑줄 긋는 부분들이 다 다르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마음에 새기기로 한 문장이 있어서 그걸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는 연습을 해라. 논쟁에서 지는 것은 아주 중요한 민주주의 기술인데도 우리는 절대 연습하지 않는다. 설득에 실패하면서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대단한 비법은 없다. 그저 연습이 필요하다. 가벼운 주제부터 시작해서 논쟁하는 데 시간을 많이 들일수록 더 진지하게 다뤄야 할 사안에 직면했을 때 잘 준비된 상태가 될 것이다.
너무 중요한 포인트네요. 네. 이게 또 토론하다가 보면은 내가 질 때도 있고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는데 이게 또 마음속에 담아놓으면 다음 스텝으로 나가기가 막 어려운 거예요.
앉으려고 막 목니 부리잖아요.
맞아요. 괜히.
그러니까.
개인적인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더 그런 거
더 멋없는데 사실.
맞아. 진짜.
아무튼 네. 좋은 네. 책 추천 감사합니다. 뭐예요? 왜요?
아직 영업 됐어요. 저는 거의 지금 구매 갑니다. 지금. 아, 네. 네. 구매 버튼 누르기 전이에요. 아,
네. 네. 그러면은 이제는
분위기를 바꿔서
근데 이거 되게 떨려요. 저 지금 목소리 떠는 거 보셨죠? 이게 오랜만에 내 마음을 담아서 얘기하는 거 같아서 엄청 떨리는 거예요. 저
그렇지 않았어요.
목소리 조절이 네. 안 돼요.
아, 그렇군요. 그렇군요. 네,
다른 그러면... 의견을 한번 제시해 볼까요?
지금 빨리 지금 홍상지 빨리 넘어가야 돼.
넘어가세요. 퇴근 본능. 네. 아무튼 다음은 이제 제가 한번 책 추천해 보겠습니다. 저는 신지영 고려대 국어국문학과 교수가 쓴 책 언어의 높이뛰기
언어의 높이뛰기
라는 책을 가져와 봤습니다. 이 책의 부제가요. 신지영 교수의 언어 감수성 프로젝트입니다. 이제 언어 감수성에 대해 이야기를 하겠구나라고 이제 생각을 하실 거예요. 사실은 뭐 대통나에서도 이 언어 감수성에 대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고 또 네. 저희가 방송을 할 때 늘 조심해서 하는 부분이기도 하잖아요.
맞아요.
늘 유념해서 생각하고 어떤 것들을 조심해야 할 라는 부분을 항상 고민하면서 방송을 만드는데 이 책은 국문과 교수로 재직 중인 언어학자 신지영이 말하는 우리 시대 언어 감수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번 이런 질문들 제가 한번 던져볼게요.
네네.
왜 우리는 나이에 이렇게 집착하게 됐을까?
그러니까 내가 어릴 때부터 궁금했던 거야. 왜냐하면 저는 막내거든요, 집에서. 네. 네. 나이주의가 너무 싫었어요.
맞아. 그리고 언제부터 아메리카노는 나오시게 됐을까?
아메리카노 나오실게요.
우리 아메리카노 네. 나오셨습니다.
그렇죠. 우리 사회는 여성을 그동안 어떻게 불러왔나? 우리가 말하는 외국인은 누굴까? 코로나19 시대의 언어 풍경, 우리가 놓치고 있는 건 없을까? 어려운 전문어는 고상한 거고, 쉬운 일상어는 저속한 걸까? 이렇게 책이 계속 질문을 던져요. 툭툭. 어떤 것들은 되게, 나도 생각해본 것들도 있지 않나요?
있어요.
있죠, 있죠.
그쵸.
너무 크게 말했어요.
뭐죠? 어떤 것이죠?
아, 있어요. 아니, 벌써부터 궁금해요, 저는. 책이 너무 궁금해요, 이 설명만 봐도. 네.
이렇게 우리가 당연하게 써온 언어의 문제를 제기하는 책인데 언어학자의 시선에서 문제를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더 흥미로운 책이에요. 저는 사실은 이 책을 재미를 최우선으로 두고 고른 책은 아니었는데 꽤나 재밌어서 정말 순식간에 읽었습니다. 진짜로. 왜냐면 제가 이 책을 사실은 저희가 이제 책을 되게 막 늦게 골랐잖아요.
네.
근데 저는 이제 몇 번 책을 계속 바꿨어요. 여러 가지 이유로. 그러다가 어떤 책 보지? 막 어떤 책 추천하지? 막 이러다가 이제 집에 제가 사놓고 안 읽은 책이었던 거예요. 이 책이. 그래서 한번 볼까? 이렇게 봤는데 진짜 순식간에 주말에.
근데 비방용인데 이거 거의 엄청 오래전에 추천했었잖아요. 홍 기자가. 나도 추천받았었는데.
근데 사실은 잠깐 읽고 안 읽었거든요.
앞에 읽다가 안 읽었구나.
그게 아이템 선정이 안 돼서.
네. 추진하다가 맞아요. 네. 추진하다가
원래 솔로이즈에서 한번 해볼까 네네네, 하다가 네. 아이템이 선정이 되지 않아서 제가 좀 읽다 말았다가 주말에 다시 읽었는데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에는 먼저 이 신지영 교수가 왜 언어 감수성에 주목하게 됐는지, 이 언어학자가 왜 언어 감수성에 주목하게 됐는지가 나오는데 책 앞부분에 신지영 교수가요. 37살 때 처음으로 대학 전임 교수가 됐대요. 뭐 37살이 교수가 되기에 뭐 결코 이른 나이는 아니었는데 평소에 뭐 화장도 잘 안 하고 파마기 없는 단발머리로 이제 하고 다녔던 신 교수는 한동안 자주 학생으로 오해를 받곤 했대요. 뭐 신 교수가 연구실에 있는데 막 교수님은 어디 계시니? 이렇게 묻는 사람도 많았다고 또 학생인 줄 알고 당연하게 반말을 한다든가? 근데 흥미로운 건 그런 오해를 한 사람들이 신 교수가 교수인 걸 알게 되면 의뢰? 아 정말 어린 나이에 교수가 되셨네요. 아, 너무 동안이셔서 몰랐어요. 피부가 너무 좋으세요. 이런 말을 건넸다고 해요. 그러니까 자신의 어떤 무례한 언행을 덮고자 하는 말들이었던 거죠.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신 교수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이가 어리고 학생이면 무례하게 대해도 된다는 뜻인가? 이런 생각을 했대요. 나이가 들고 학생이 아닌 상황이 되어서야 우리 사회에서 나이가 어려 보이는 사람들, 그래서 지위가 낮아 보이는 사람들이 어떤 대접을 받고 있는지를 알게 됐다고 해요. 그때부터 사람들을 언어에 주목하게 함으로써 언어 민감도를 높이게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고요. 일상에서 매일매일 만나게 되는 우리 주변의 언어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책을 써보기로 마음먹었다고 합니다.
되게 네. 공감되는 게 경찰서 자주 가잖아요. 사회부 기자 할 때. 그쵸, 근데 가죠. 사실 제가 라인 1진일 때, 근데 라인 1진일 때랑 제가 수습일 때랑 비주얼 차이가 크게 없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백팩 메고 가서 이것저것 물어보는데 막 너무 무시하듯이 얘기하는 거예요. 막 하루 강아지 취급하듯이.
되게 반존대 쓰는 분들도 있고.
한참 막 얘기하다가 뭐 이렇게 명함 건네면서 뭐 몇 년 차여서 몇 년 차고 내가 여기 1진이다 하니까 아 그럼 얘기를 하지 그랬냐고 수습인 줄 알았다고.
그럼 수습이면 그렇게 대해도
그러니까요.
되는 건가?
그러니까요. 우리 네. 수습들이 이렇게 취급하고 있었나?
그렇죠. 딱 그 얘기를 이제 신 교수도 하는 건데 책의 목차는 뭐 첫 번째 강의, 두 번째 강의, 세 번째 강의 그리고 열 번째 강의까지 10개의 큰 주제로 분류가 됩니다. 제가 앞에서 말한 예처럼 우리가 자연스럽게 써온 언어들이 우리의 사고를 어떻게 반영해 온 말인지 그리고 우리가 쓰는 언어 자체가 우리의 사고에 지금도 어떤 영향들을 미치고 있는지 설명하고요. 작가 왈, 그렇게 언어는 인간의 모든 것에 대한 모든 것 이 때문에 언어 감수성을 키워나가는 일은 조금 번거롭더라도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강조를 합니다. 사실 10가지 주제가 정말 모두 흥미로운 주제들이라 마음 같아서는 하나씩 꺼내서 여기 계신 분들과 이야기 나눠보고 싶은데 제가 시간 관계상 네. 딱 한 가지만 예를 들어볼게요.
네. 한 가지만. 네.
저는 아까 이현 기자도 이제 공감을 한 포인트였는데 작가가 한국인이 나이에 집착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쓴 부분이 좀 재밌었어요. 네. 이게 첫 번째 강의가 왜 반말하세요? 나이가 권력인 우리 이거고 다섯 번째 강의가 너를 너라고 부를 수 없음에 타인의 신상 정보가 절박한 이유 이거를 살짝 섞어서 제가 이제 풀어서 설명을 하는 건데 유난히 이제 한국 사람들이 처음 만났을 때 뭐 몇 살이세요? 뭐 몇 년생이세요? 이런 질문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근데 왜일 것 같으세요?
서열 정리하려고.
그치. 빠른 이런 거 되게 그쵸. 막 따지잖아요. 엄청. 맞아.
그리고 우리가 리얼리티 프로그램 보면은 나이 공개하는 게 되게 중요한 어떤 반전처럼 맞아. 사용이 되잖아요.
맞아요. 뭐, 맞아요.
뭐 환승연애라든가 뭐.
환승연애 하필 얘가.
아니 왜 거기서도 나이 공개하니까 되게 애티튜드가 달라지죠.
맞아, 맞아, 맞아. 네. 맞아요. 물론 그렇게 서열을 정리하고 뭐 그런 과정에서 유난히 우리나라가 나이를 많이 물어보게 되는데 그
존대 반존대 뭐 반말 그쵸. 이런 거 어떻게 정리할 건지 뭐 이런 것 때문에도
형일지
물어보는
누날지
것
그쵸. 뭐 근데 이 얘기를 한번 제가 해볼게요. 한국어는요 이렇게 공손함이 어떤 요구되는 대화에서 2인칭 대명사를 사용하지 않는 흔치 않은 언어래요. 그러니까 2인칭 대명사라고 하면 너, 당신인 거죠. 근데 저희가 처음 보는 사이에서 너는 뭐 당신은 뭐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님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님
그렇게 하기도 조금 애매하고 그래서 뭐 예를 들어가지고 전 세계 207개 언어 중에 영어의 유처럼 공손성에 따른 2인칭 대명사 구분이 없는 언어가 사실 66%래요. 공손성에 따라서 두 가지로 구분되는 언어가 뭐 예를 들어서 프랑스어 같은 경우에는 뛰랑 부가 있거든요. 그래서 너와 당신의 차이인데 부는 조금 더 존칭을 써야 되는 상대한테 부라는 뜻을 쓰고 좀 친한 사이에선 뛰라는 표현을 쓰는데 한국어는 공손하게 말할 때는 너도 당신도 사용하지 않는 3%에 속하는 언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누군가를 처음 만났을 때 호칭이 애매해지는 거예요. 너라고 그렇죠. 부를 수도 없고 당신이라고 부를 수도 없고 잘못 부르면 싸움 나잖아요.
선생님.
사장님, 사장님.
그래서 요새
사장님,
뭐
선생님.
사장 아닌데 사장님이라고 하죠.
저는 그냥 선생님이란 말 되게 많이 쓰긴 해요.
선생님 많이 써요. 네.
그래서 뭐 이름으로 당장 부르기도 어려우니까 뭐 우리가 뭐 미국처럼 막 현, 뭐 지상, 휴운 막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네. 처음부터. 그렇게 이름으로 부르기도 어려우니까 한국어에는 이 대화 상대자를 따로 부르는 호칭어가 별도로 필요해서 호칭어가 발달할 수밖에 없는 언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어 사용자들은 어릴 때부터 상대의 나이와 성별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작가는 말합니다. 나보다 나이가 많은지 많지 않은지 나와 성별이 같은지 다른지 알아야만 우리가 적절한 호칭어를 선택할 수가 있고 그래야 이제 말을 할 수가 있으니까 뭐 언니든 뭐 누나든 형이든 오빠든 뭐 이런 그러니까. 식으로든 어쨌든 호칭어를 내가 선택을 해서 쓸 수가 있으니까요. 뭐 그리고 굳이 나이가 아니더라도 새로운 사람을 만났을 때 이 상대에 대한 신상 정보가 굉장히 절박해집니다. 대화를 위해서. 처음 본 이 사람의 직업이 뭔지.
그렇지, 그렇지.
뭐 회사에 다닌다면 직급이 뭔지 뭐 대리님인지 과장님인지 팀장님인지 이런 걸 알아야 우리가 훨씬 딱 부르기가 수월해지니까.
그렇죠. 아, 네. 그런 팁 있잖아요. 그 저분 직함 기억 안 나면 네. 내가 생각한 것보다 하나 높여서 얘기하라는.
어. 그 사이에 승진했을 수도 있으니까.
아, 그랬을 수도 있고 네. 혹시 틀려도 기분이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으니까. 그래서 뭐 한국어의 이런 특징 때문에 나이는 한국 사회에서 누군가와 관계를 맺을 때 여러모로 중요한 기준이 되곤 했죠. 가장 대표적인 게 또 윗사람과 아랫사람을 구분하는 주요 기준, 뭐 높임말을 할 것인지 이 사람한테 반말을 할 것인지 결정하는 주요 기준 중에 또 하나로 나이가 자리 잡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린이나 뭐 청소년에게 성인은 너무 쉽게 반말을 건네고 나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에게는 존댓말로 높여 부르는 문화가 사실 매일매일 언어 사용을 통해 자연스러워지고 그렇게 나이가 적은 사람은 왠지 아랫사람, 나이가 많은 사람은 왠지 윗사람이라는 인식이 강화된 거죠. 저희가 그런 높임법을 씀으로써. 그래서 신 교수는 크게 반말과 존댓말로 구분되는 이런 한국어의 높임법이 연령에 따른 서열을 만들고 많은 이들을 자연스럽게 연령 차별주의자로 만드는 데도 영향을 끼쳤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생각으로 넘어가요. 높임법을 아예 없애면 어떨까? 라고 제안을 합니다. 없앤다면 반말과 존댓말 중에 어떤 말을 없애고 어떤 말을 통일하는 게 좋을까? 이런 이야기까지 이제 던져요.
이거 저희 팀 문화 고민할 때도 네. 나왔던 거잖아요. 존댓말로 쓸지 그럼 아예 반말로 쓰는 팀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신 교수가 주위 사람들한테 높임법을 없앤다면 어떤 말로 우리 통일할까? 뭐 이런 질문을 많이 던지고 다녔대요. 뭐 제자들한테도 던졌을 테고 뭐 주변 동료 교수들한테도 던졌겠죠? 근데 대체로 연령이 낮은 사람들은 반말로 통일하는 것이 좋다고 했고 연령이 좀 높은 사람은 존댓말로 통일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다는 의견을 줬대요. 뭐 현실적으로 나이가 많은 이들은 자기보다 어린 이들에게 반말을 듣는 게 저항이 심할 테니 그냥 존댓말로 통일하자라는 의견도 있었고 애초에 두 말 중 하나로 통일된다면 존댓말의 존대 기능도 반말의 하대 기능도 없어질 거니까 뭐 그게 뭔 상관이 있냐 뭐 이런 의견들까지 이렇게 신 교수는 이런 다소 과감한 뭐 이런 제안을 하면서 독자들한테 물어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시냐고요.
저는 사회생활하면서 존댓말이 좀 입에 붙기는 했으나 저는 뭐 사실 선배나 후배 양쪽 다 반말을 좀 섞어가면서 쓰는 스타일이어가지고
그렇군요. 전 네. 존댓말이 훨씬 편안할 것 같아요.
그렇군요.
다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요. 크게 뭐 그거 없지 않을까라는
반말이 언어의 효율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렇죠. 더 효율적이란 말이에요.
경어가 배우기 어렵잖아요.
맞아, 그건 그래.
그 얘기하니까 갑자기 맞네요. 생각났어요.
근데 제... 사실 신 교수님과 다른 의견인 게 그 맥락을 다 지운 상태에서 선택해야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높임말과 반말의 사회적 맥락이 그쵸. 있는 상태잖아요.
아, 맞아요. 맞아, 사회적 맥락이 있는 상태니까. 제 조카가 이제 외국에서 태어나서 외국 베이스에서 한국말을 하는데 최근에 한국말을 머릿속에서 지우고 싶다라는 얘기를 엄청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높임말이랑 그 말 두 개를 써야 하고 다른 사람의 상대에 따라서 말을 바꿔야 하는 게 너무 스트레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알고 있고 내가 존댓말조차 알고 있다는 사실이 스트레스라서 머리에서 한국말을 지우고 싶다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책에서도 신지영 교수가 이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은 자기가 뭔가 이 높임법을 설명하면서도 존댓말과 반말이 있잖아요. 뭔가 자꾸 존댓말은 아랫사람이 윗사람한테 하는 말이고 반말은 윗사람이 아랫사람한테 하는 걸로 자기도 자꾸 설명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좀 깨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자주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너무 우리의 사고에 확 박혀 있다 보니까 한 번에 싹 도려내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 저는 이 책을 추천하는 이유가 약간 이런 부분 때문이에요. 저는 어떤 책을 읽을 때 와, 이 책 좀 소름 돋는다 싶은 순간이 내가 당연하게 생각해온 것들 아니면 조금 이상한데 그냥 뭐 덮어두고 있던 것들에 대해서 나 대신에 물음표를 던져주고 생각의 전환을 제시해주는 책인데요. 이 책이 좀 저한테는 그랬어요. 생각해보면 언어 감수성이 뭘까요? 언어 감수성은 이 언어에 대한 민감도를 이야기하는 건데 말이든 글이든 우리가 말을 하고 글을 쓰는 이유는 상대에게 들리고 읽히기 위해서잖아요.
그렇죠. 소통하기 그렇죠. 위해서죠.
결국... 다른 의견을 듣기 위해서인가요?
연결된다. 네. 네. 결국 언어는 나를 향하는 일이 아니라 상대를 향하는 일이에요.
저 지금 참 소름 돋는 거 있어요. 이 책의 문장 중에 무슨 문장이 있냐면 커뮤니케이션의 목적은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다.
네. 그러니 언어가 우리 개개인에게 어떻게 들리고 읽히는지 민감하게 점검할 필요가 있고 내 말이 상대방에게 어떻게 들릴까 고민해보는 것이 언어 감수성을 높이는 것의 시작이라는 거고 그리고 언어는 한 세대가 다음 세대에게 전수하는 어떤 유물 같은 것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날 이런 언어가 있는 건 과거에 그런 생각을 우리가 갖고 있었기 때문이고 오늘날 그 표현이 유독 거슬리고 좀 불편하다는 건 바뀐 우리의 생각과 사회의 모습들을 이 언어가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는 거겠죠. 그렇다면 언어가 우리 개개인의 모습과 생각들을 다 담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할까요? 아니면 언어를 바꿔야 할까요?
언어를.
네. 나 무슨 지금 강의하는 네. 것 같아요.
선생님 언어를 바꿔야 합니다.
네. 네. 언어를 바꿔나가야겠죠. 그 과정이 조금 번거롭고 귀찮더라도 말이죠. 그렇게 한 사회가 언어 감수성이라는 기준을 세우고 구성원들이 그 기준을 넘기 위해 노력할 때 그 언어에 자연스레 배어있던 뭐 편견, 혐오, 고정관념들이 차츰 사라질 거라는 말을 이 책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리고 책을 읽으면서 기자로서 좀 가장 아차 싶었던 게 코로나19가 바꾼 언어 풍경에 대한 이야기를 한 부분이었어요. 코로나19 이후에 우리가 되게 자주 맞닥뜨리게 되는 언어들이 많아졌어요.
네.
비말, 코호트 격리, 기저질환, 팬데믹, 드라이브스루, N차 감염 뭐 등등. 여기 계신 분들은 코로나19 이전에도 이 단어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계셨나요?
뭐 알고는 있었지만 이렇게 일상적으로 쓰는 용어는 아니었죠.
근데 저는 사실 비말이라는 용어를 코로나19 보도를 통해서 처음 접하게 돼가지고 사실 기사 준비하면서 막 검색해봤어요. 검색해보니까 침방울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한번 좀 생각해보게 된 게 시민들이 꼭 알아야 할 내용은 코로나19가 침방울을 통해 감염된다는 사실이지 비말이 침방울이라는 사실을 되려 또 한번 검색해볼 필요는 없지 않나? 라는 생각이 또 한번 들었고 또 코로나 사태 이후에 이렇게 전문가들이 이제 방송을 통해 나와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되게 여러 낯선 단어들을 보면서 나도 잘 이해가 안 되는데 그래서 막 일일이 다 찾아보고 또 보도를 하고 막 이랬었던 기억이 나는데 이렇게 전문 용어들이 시민들이 꼭 알아야 하는 단어인 것처럼 혹은 알았어야 하는 단어인 것처럼 재난 보도에 여과 없이 사용이 됐고 정부 홍보물과 캠페인에도 등장을 했다고 지적을 합니다.
저희 방송에도 많이 얘기했죠.
그러니까 사실 많이 좀 찔리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저도 약간 이런 표현을 써야지 좀 더 전문적이어 보인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기도
비말
하고
비말 감염
의견 중에
침방울 감염 아니고 비말 감염
네. 네. 그래서 작가는 이렇게 되묻습니다. 과연 모든 시민들이 이 전문 용어들을 한 번에 정확히 이해할 수 있을까? 왜 이런 전문 용어들을 정부와 언론, 전문가 집단 모두 더 쉽게 표현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물어요. 실제로 국립국어원이 2020년 2월에 새말 모임이라는 모임을 통해서 재난보도에서 사용되고 있는 어려운 말을 쉬운 말로 바꾸어줄 것을 제안하는데요. 이 모임을 통해서 비말은 침방울, 코호트 격리는 동일 집단 격리, 드라이브스루는 승차 진료소, 진단키트는 진단 도구 등으로 바꾸어 부르자고 제안을 하기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기억해야 할 거는 이거 같아요. 시민들의 배경은 매우 다양하다는 거. 그래서 재난 관련 보도나 홍보는 이렇게 다양한 배경을 가진 시민들과 소통하는 일이라는 거. 그리고 재난 관련 정보를 시민들에게 알릴 때는 나에게는 익숙한 말이지만 누구에게나 익숙한 말인지를 반드시 물어야 한다는 거요. 언어를 통해 벽을 만들고 그 벽을 넘어오지 못하는 사람의 안전과 생명은 돌볼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지 않는 한 쉬운 언어로 소통하여 언어의 벽이 만들어지지 않아야 한다라고 작가는 말합니다. 저는 이런 그 글들을 보면서 언어가 사실 되게 너무나 쉽게 권력이 될 수 있다라는 점을 좀 상기하게 되더라고요.
되게 네. 중요한 포인트네요. 저는 언어 감수성 하면은 뭐 차별이나 혐오의 어떤 그러니까 그런 편견이 담겨 있는 언어를 사용하지 말아야 된다. 뭐 이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여기 쉬운 언어, 어려운 언어 이 부분에도 되게
아, 이거 중요하구나. 특히 우리처럼.
저 기자들에게는.
더 중요하구나. 네. 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책을 읽으면서, 아, 아차 싶었던 것들도 있고, 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구나. 어, 내가 이 부분은 생각 못 했네. 이런 점들이 많이 보여서 흥미롭게 읽은 책이고, 저도 인상적인 문구를 가져와 봤는데요. 사실 언어 감수성을 이유로 우리가 자연스럽게 써온 언어에 문제를 제기하거나 우리 이제부터 이렇게 바꿔 말하자라고 제안을 하면은 사실 거부감부터 느끼는 분들이 꽤 있어요. 뭐 그렇게까지 예민하게 바꾸려 드냐 따지기도 하고 우리가 전통적으로 써온 표현들인데 이제 와서 바꾸면 더 혼란스러워지지 않을까? 뭐 이렇게 묻기도 하고요. 여기에 대해서 작가인 신지영 교수가 반박하는 구절이 있는데 그 구절들을 제가 살짝 읽어드리면서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을 지켜야 한다면 왜 우리는 왕조의 전통과 신문제의 전통을 단절했는가? 말하는 사람이야 의미를 새기면서 하지 않는다 해도 그 말을 듣는 사람이 그 의미가 새겨진다면 안 해야 하는 게 아닐까? 표현을 바꾸자는 얘기가 일리가 있다면 좀 불편해도 우리가 바꿔서 다음 세대에게는 그 부적절한 표현을 물려주지 않아야 옳지 않을까? 라는 구절이 있었고 또 한 가지 예민하게 구는 것은 어려운 것이지 하지 말아야 할 것은 아니다. 언어는 사용을 통해 습관화되면서 감수성이 무뎌지는 특성이 있는 만큼 감수성을 가지고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은 남들이 갖지 못한 능력을 가진 것이다. 대부분이 못 짚는 것을 대신 짚어준 것이니 칭찬하고 고마워해야 할 일이지 비난하고 조롱해야 할 일은 아니다. 네, 이렇게 마무리해보겠습니다.
저는 이 네. 책을 이미 샀기 때문에
오~ 예, 갖고 계셨군요.
네, 갖고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뭐 이미 영업이 되었다. 네.
아니 진짜 재밌어요. 제가 예. 진짜 시간 관계상 막 여러 가지 막 화두를 던지고 싶은데 던지지 못하는데 진짜 이 책 보다 보면은 막 화두를 던지고 싶어지는 책이거든요.
아, 좋아요, 한번 좋아요.
보시라고 읽어보겠습니다.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이지상 기자랑 저 홍상지 기자가 책을 한 권씩 추천을 해드렸습니다. 다른 네. 의견과 언어의 높이뛰기 이 두 책을 추천해드렸는데 내일도 네. 저희의 책 추천 방송은 이어지죠?
네.
이현 기자와 김용 기자와 기자가.
김용 기자.
네. 내일도 많이 기대해 주세요.
네, 책 한 권 고르실 거면 내일 방송까지
내일까지
들어주시고 선택을 하심이 좋겠습니다. 네. 이 방송은 세계적인 주얼리 앤 워치 메손 까르띠에의 광고 협찬을 받아 제작했습니다. 저는 홍상수입니다.
김효은입니다.
김효은 기자.
네.
올림픽, 월드컵과 함께 세계 3대 행사인 월드엑스포가 올해 두바이에서 개최되는 거 알고 계시죠?
아, 그럼요. 이 국제엑스포는 5년에 한 번씩 열리는 대규모 박람회잖아요. 네. 네, 원래 작년에 열릴 예정이었다가 코로나19로 1년 미뤄져서 올해 10월에 개막을 했습니다. 총 191개국이 참가를 했는데 내년 3월 말까지 6개월간 박람회를 이어간다고 해요. 주최국은 아랍에미리트인데요. UAE 아시죠? 아부다비, 아지만, 두바이, 푸자이라, 라스알하이마, 샤르자, 우말카이완까지 7개 수장국으로 구성된 국가죠. 중동 지역에서는 처음으로 열리는 국제 엑스포인데요. 한국관도 열렸습니다. 네. 근데 제가 기사 사진으로 봤는데 한국관에서 외국인들이 딱지를 치고 맞아요. 달고나 게임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네. 근데 우리 원래 까르띠에 얘기하려고 했던 거 아니었나요? 갑자기 엑스포를.
네. 네. 우린 다 알고 있죠, 사실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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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두바이 엑스포에서 까르띠에와 협력해서 선보이는 주제관이 있거든요. 주제관의 이름은 우먼스 파빌리온. 이곳에서는 여성의 성취와 영향력을 주제로 한 각종 전시가 진행이 네. 된다고 해요. 그동안 여성들이 이룬 업적들을 돌아보면서 세계 구성원의 관점에서 여성의 역할과 권리를 생각해보자는 취지로 기획된 전시인데요. 이렇게 여성의 권익 증진을 주제로 한 전시는 월드 엑스포 사상 처음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거를 두바이 엑스포와 까르띠에가 기획을 한 거죠.
네. 근데 저는 솔직히 처음에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조금 의외라고 생각했어요. 지난 10월 28일 개관식 때 시릴 비네론 까르띠에 인터내셔널 CEO가 양성평등으로 가는 길은 오래 걸리는 여정이다. 우먼스 파빌리온을 통해서 전 세계 모든 세대가 변화를 만들어가는 시작점을 맞이하길 바란다는 말을 했었는데요. 까르띠에가 이렇게 사회적 활동에 관심이 많은 브랜드였나 싶더라고요. 네. 왠지 까르띠에라고 하면은 고급스러운 시계라든가 보석 브랜드의 이미지가 제일 먼저 떠오르니까요.
그렇죠. 저도 사실은 까르띠에 하면은 명품 브랜드라는 이미지로 까르띠에를 알아왔었는데 이번에 방송을 준비하면서 까르띠에가 그동안 해온 여러 가지 활동들을 알게 됐어요. 네네. 알고 보니까 뭐 여성의 권익 문제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회 문제에 대해서 오래전부터 관심을 갖고 뭐 관련 프로젝트들도 진행해 왔더라고요. 대표적인 거 하나 소개해드리면 2006년부터 까르띠에가 15년째 진행 중인 까르띠에 여성 창업 이니셔티브예요. 이게 유럽의 대표적인 비즈니스 스쿨인 인시아드 비즈니스 스쿨과 파트너십을 맺고 다양한 분야의 여성 창업가들을 지원해온 프로그램인데요. 매년 각 지역별 어워드를 개최해서 그동안 각기 다른 59개 국가에 260명이 넘는 여성 창업가들이 이 프로그램에 선정이 됐어요. 프로그램에 선정된 펠로우들은 자금도 지원받고 맞춤형 트레이닝이나 워크숍에도 참여할 수 있다고 해요. 다른 여성 창업가 펠로우들과 네트워크도 쌓을 수 있고요. 한국에도 있어요.
어, 그래요?
네. 한국에도 현재까지 6명의 여성 창업가 펠로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2019년에는 기업 세이 글로벌의 창업자 조현정 대표가 극동아시아 지역 최종 우승자로 선정되기도 했다고 해요. 한국 최초로요? 이 세이글로벌은 은퇴한 한국 시니어들을 고용해서 한국어 수업을 듣고 싶은 외국인 학생들과 연결시켜주는 그렇게 외국인들의 한국어 학습을 돕는 기업이라고 하네요.
의미 있는 프로그램이네요.
네.
사실 현실을 돌아보면 이 글로벌 스타트업 창업가 중에서 여성 창업가 비율이 20%를 채 넘지 못하고 있는데요.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글로벌 VC 심사역 중에서 여성 비율 또한 4.4%밖에 안 되죠. 경제협력개발기구에 따르면 여성이 주도하는 스타트업들은 남성이 경영하는 기업보다 23% 적은 투자를 받는다는 통계도 있는데
네.
국내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고요. 이런 자료들을 보면은 까르띠에가 기업의 사회적 책임 차원에서 이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해온 이유를 알 것 같아요. 요즘 특히 ESG 경영이 화두에 떠오르면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갈수록 강조되는 추세잖아요.
네. 이 프로그램이 2006년에 처음 시작했으니까 까르띠에는 꽤 오래전부터 이런 활동들을 해온 거죠. 두바이 엑스포에서 선보이고 있는 이 우먼스 파빌리온 역시 까르띠에가 그동안 꾸준히 해온 활동들과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먼스 파빌리온으로 한번 다시 돌아가 볼까요? 이번에 이 우먼스 파빌리온의 표어가 여성이 번영할 때 모든 인류가 번영한다인데요. 우리가 지금 당장 두바이로 가볼 순 없지만 너무 가고 싶은 마음이 들지만
네.
구체적으로 어떤 전시들이 준비되어 있는지 여기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네, 이 우먼스 파빌리온 공간은 다양한 여성들이 안팎의 구성을 맡았어요. 먼저 바깥을 좀 볼게요. 바깥에 프랑스 인테리어 건축가 로라 곤잘레스가 두바이 아티스트 콜로드 샤라피, 프랑스 조명 디자이너 폴린 다비드와 함께 파빌리온 전면 윗부분을 디자인했다고 하고요. 아랫부분은 프랑스 아티스트 엘시드가 자신의 아트워크로 채웠어요. 저도 사실 사진으로만 봤는데 멀리서 보면 이 외관 전면이 뭔가 여러 별빛들이 막 반짝이는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지상층과 1층으로 구성된 2층짜리 건물입니다.
지상층은 다섯 가지 구조로 전시가 구성되어 있어요. 첫 번째 구조는 도입인데요. 한 영상으로 전시가 시작이 됩니다. 듣동러 분들 중에서도 아마 보신 분들이 좀 계실 텐데 영화 가버나움으로 깐느 영화제에서 심사위원상을 받고 또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 외국어 영화상 후보에 올랐던 첫 아랍계 여성 감독 나딘 라바키가 연출을 했어요.
네.
영상에는 아이의 시선에서 바라본 다양한 여성들이 등장을 해요. 이를 통해서 젊은 여성들이 꿈을 이루고 또 운명을 위해 나아가는 것이 어떻게 진보를 이뤄내고 더 포용적인 사회를 만드는지 보여줍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구조는 이제 성취입니다.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과거부터 지금까지 여성들이 어떤 길을 걸어왔고 어떤 기여들을 해왔는지를 보여주는 곳인데요. 이 공간을 보면요. 어두운 공간에 작은 불빛들로 여성의 성취가 하나하나 기록이 돼 있어요. 마치 이 밤하늘의 별자리를 보는 느낌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뭔가 우주 공간 같다라는 느낌도 드는데
네.
이 별자리처럼 수놓아진 공간에는 뭐 여성 참정권 운동 등 여성들이 직접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 투쟁한 역사의 이미지들이 담겨 있고요. 또 여러 여성 인물들이 또 놓여져 있는데 우리가 뭐 너무 뭐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고대 이집트의 최고 통치자였던 클레오파트라부터 스템 부문을 추구하는 여성들에게 아주 중요한 롤모델이자 노벨상을 두 번 수상했던 최초의 여성 마리 퀴리, 250년 만에 미국 최초 여성 부통령이 된 카말라 해리스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업적을 이루며 편견과 맞서왔고 지금도 맞서고 있는 여성들이 기록돼 있습니다.
네.
하지만 다음 구조인 세 번째 도전에서는 여성의 발목을 잡는 여러 요소들을 전시를 통해 짚어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교육 분야를 보면은 여전히 전 세계 1억 3,200만 명의 소녀들이 학교에 가지 못하고 있잖아요. 정치권으로 넘어가면 지난 25년간 전 세계 의회의 여성 의원 숫자는 두 배가 되어서 전체 25%까지 차지를 하긴 했지만 이조차도 높다고 볼 수는 없는 수치죠.
그렇죠. 그리고 경제적 독립 면에서도 지난 30년간 전 세계적 빈곤은 75% 감소했지만 25세에서 34세의 여성은 동일 연령의 남성들보다 극히 빈곤할 확률이 25% 더 높다고 해요. 전 세계 노동력의 47%가 여성이지만 여성은 평균적으로 남성에 비해 16% 낮은 임금을 받고 여성이 운영하는 사업체는 세계 중 한 개에 불과합니다. 남성보다 3배 이상 긴 시간인 하루에 4시간 정도를 가사 노동에 쓰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안전 또한 위협받고 있어요. 전 세계 여성들이 경험하는 폭력, 인신매매 등 이런 각종 억압들은 여전히 국제적으로 만연한 이슈고요. 전시에서는 전 세계 여성들이 넘어야 할 산이 이렇게나 많다는 걸 제가 그리고 김용 기자가 설명한 것처럼 교육, 경제적 독립, 정치와 평화, 안전과 행복 등 다양한 요소로 구분을 해서 숫자와 함께 증명합니다.
이렇게 숫자로 보니까 현실이 더 확 와닿는데요. 네 번째 구조로 넘어가 볼게요. 네 번째 구조는 해결입니다. 애초에 이 우먼스 파빌리온의 표어가 여성이 번영할 때 모든 인류가 번영한다잖아요. 이 해결 파트에서는 여성이 번영하는 것이 왜 인류가 번영하는 길이 될 수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시장을 보면은 전시장 한 가운데에 나무처럼 보이는 조형물이 있고 그 나무에 흰색, 금색 잎사귀들이 천장을 가득 메우고 있는 꽤 멋진 공간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천장에서 조명을 쏘고 있어서 바닥에도 금빛 가루들이 흩뿌려져 있는 것 같은 느낌이랄까요? 공간을 채우는 사방의 벽에는 여성에게 기회를 부여해서 젠더 다양성을 개선하는 일, 그리고 성별 고정관념에서 탈피하는 일 등이 사회에 어떤 긍정적인 영향들을 미칠 수 있는지 여러 이미지들과 함께 소개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전시장을 체험한 방문객들은 마지막으로 평등한 세상을 위한 서약을 보게 되는데요. 여섯 가지 서약이 있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네.
첫 번째, 나는 나의 목소리를 변화를 위해 사용할 것입니다. 두 번째, 나는 소녀에게 그들의 가치를 알려줄 것입니다. 세 번째, 나는 보살핌을 분담할 것입니다. 네 번째, 나는 미래를 위해 소녀를 교육할 것입니다. 다섯 번째, 나는 그녀의 선택을 존중할 것입니다. 여섯 번째, 나는 평등한 직장 문화를 요구할 것입니다. 이렇게 여섯 가지 서약이 있는데요. 방문객들은 UN 여성기구에서 하는 캠페인이 있어요. 전 세계 여성들의 권리 증진과 성평등을 위한 캠페인인데요. 해시태그 Act for Equal인데요. 이 Act for Equal을 지지하는 의미로 자신이 선택한 서약과 함께 인증샷도 찍을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지상층 전시를 요약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 예. 이제 뭔가 그래도 좀 전시회 살짝 둘러보고
그러니까요,
같은 느낌.
한 큐로 둘러본 느낌이죠.
네. 네. 이렇게 둘러보고 오니까 이 막 좀 살짝 가슴이 웅장해지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이제 전시를 많이 봤으니 조금 피곤하잖아요. 그래서 네. 우리 1층에 올라가기 전에 잠깐 쉬었다 가시죠. 지상층 전시들을 보면은 여성들이 겪어온 여러 어려움과 그걸 극복해 나가는 과정, 그리고 성취의 경험, 그리고 이것이 사회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근데 두바이 엑스포와 까르띠에가 함께 이 전시를 기획을 했다는 거잖아요.
네.
이렇게 여성의 권익 문제에 까르띠에가 특별히 더 관심을 갖는 이유가 무엇인지 정말 궁금해요.
네. 사실은 까르띠에가 여성의 권익 문제를 다른 그 어떤 문제보다 특히 더 관심을 갖는다고 말하긴 어려운데요. 다만 까르띠에의 역사를 돌아보면 이들이 왜 여성 문제를 오래전부터 주요한 가치로 인식해왔는지 살짝 엿볼 수가 있습니다. 현 기자 혹시 오션스에잇 봤어요?
너무 봤죠. 너무 봤죠.
너무 봤어요. 여러 번 봤어요.
당연히 봤죠. 네. 네. 여러 번 봤죠.
네. 네. 거기서 이제 각자 다른 특기가 있는 7명의 여성이 톱스타 목에 걸린 1,500억 원 가치의 다이아몬드 목걸이 이 잔느투쌍을 훔치려는 계획을 세우거든요.
맞아요. 네.
여기 나오는 보석의 이름 이 잔느투쌍 이게 사실 사람 이름입니다.
아, 그래요?
네. 바로 1930년대 까르띠에 최초의 여성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아, 이름이에요.
아, 그랬군요. 잔느 투상. 네. 1930년대 시기를 생각해보면 여성의 사회 진출 자체가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또 이 브랜드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 여성이 일을 한다는 거는 더더욱 희귀한 일이었을 것 같아요.
네. 잔느 투상은 각종 예술가들이 모이는 프랑스 파리 사교 모임에서 당시에 이런 사교 모임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런 모임에서 뛰어난 이 신미함과 독창성 있는 아이디어로 늘 주목을 받는 인사였다고 해요. 그런 투상을 알아본 까르띠에가 당시 사회 분위기로선 파격적으로 영입을 한 거죠. 실제로 잔느 투상은 일을 시작하면서 자신이 주얼리 세계의 이방인이었음을 이 남성으로 가득한 주얼리 세계의 유일한 여성임을 또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랬던 여성 크리에이티브 디렉터의 이름이 지금까지도 또 회자되는 걸 보니까 그가 까르띠에에서 어떤 성과를 만들었는지 더 궁금해져요.
네. 지금의 까르띠에가 만들어지는데 잔느 투상의 역할을 빼고는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그의 성취는 정말 매우 큽니다.
까르띠에를 상징하는 시그니처 아이콘 중에 팬더라고 하는 표범 이미지 있잖아요.
네.
까르띠에가 팬더 이미지를 시계나 주얼리의 디자인 소재로 사용하기 시작하게 된 게 바로 이 잔느 투상 때부터였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사실 잔느 투상이 살던 시기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보다 훨씬 더 여성에 대한 여러 차별과 편견이 있던 시기였잖아요. 그런 시기에 잔느 투상은 까르띠에 디자인의 책임자가 되면서 자신의 능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게 된 거예요. 까르띠에라는 브랜드는 바로 그런 투상에게 엄청난 영감을 받은 거고요. 사회 진출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은 여성에게 어떤 기회를 부여했을 때 그들이 가진 잠재력이 엄청난 폭발력을 가질 수 있다는 걸 까르띠에가 경험하게 된 거고 이것이 지금까지 까르띠에가 하고 있는 여러 활동의 뿌리가 된 거죠.
좀 감동적이네요.
그렇죠. 네. 실제로 까르띠에 측에 뭐 이번 우먼스 파빌리온을 비롯해서 뭐 여성 관련 활동들을 언제부터 좀 시작하게 됐는지 이게 어디서부터 온 건지를 좀 질문을 하게 되면은 잔느 투상 이야기가 빠짐없이 나오더라고요.
그렇군요. 쉬어가는 김에 이 브랜드 히스토리까지 듣고 가니까 더 재밌는데 그러면 힘을 내서 1층으로 한번 올라가 보죠. 우리나라가 그 층 세는 방식으로 따지면은 2층 공간인데요.
그렇죠.
네. 여기에는 여러 영상물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물은 프랑스 배우이자 극작가 그리고 영화 감독이기도 한 멜라니 로랑이 기획을 했는데 첫 번째 관에 들어가면 이 멜라니 로랑이 촬영한 여러 사진들을 엮어서 여성과 자연의 연결고리를 조명하는 그런 영상이 나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관에서는 유명세에 관계없이 자신의 경험을 헤쳐나가는 전 세계 여성들의 이야기를 가상현실 영상으로 만날 수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영상들과 함께 전 세계 여성들의 목소리를 담아낸 오디오 비주얼 아트피스, 다양한 아랍에미리트 작가들이 주관하는 회전형 전시도 1층에서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정말 더 가서 보고 싶어지는데 이 우먼스 파빌리온에서 열리는 전시 내용들을 쭉 저희가 이제 이야기를 해봤죠.
네네.
이 우먼스 파빌리온에서는 전시뿐만 아니라 이 마질리스라는 살롱 공간에서 내년 3월까지 여러 연사가 참여하는 스피치나 토론 행사도 150세션 이상 열린대요. 각 세션들에서는 뭐 여성들이 그동안 해온 여러 사회적 기여들과 영향력들에 대해서 고대 역사부터 최근까지 전 세계를 아우르는 다양한 주제들을 다루게 됩니다. 그리고 내년 3월 8일 이 세계 여성의 날에는 새로운 관점을 창조하다라는 주제로 글로벌 포럼도 주최한다고 하네요. 사실 이런 세션들은 참 이게 가서 보고 싶은데 갈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굳이 두바이에 직접 가지 않아도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요.
네, 바로 virtualexpodubai.com 쳐서 들어가시면은 페이지가 나오는데요. 여기서 온라인으로도 볼 수 있는 세션이 많더라고요. 저도 들어가 봤는데 여러 주제들이 있었는데 뭐 이런 것들도 있었어요. 젠더폭력과 코로나19 등이 중동지역 여성 청소년들의 교육 접근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이거를 중동지역 청소년들이 직접 대화를 주도해가는 세션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뭐 기후변화나 환경 문제를 풀기 위해서 여성들이 어떤 투쟁을 해왔고 어떤 해결 방안들을 만들어가고 있는지를 이야기하는 세션도 있었는데 여기에는 뭐 다양한 국적의 여성 기업가, 뭐 환경운동가, 정부 관료들이 이야기를 해보는 그런 토론 세션이었어요. 이렇게 흥미로운 주제들이 많으니까 virtualexpodubai.com 이 페이지 들어가서 참고해보셔도 좋겠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직접 페이지에 들어가서 어떤 주제들이 더 있는지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참 직접 가보지 못해서 그러니까요. 아쉬울 뿐입니다. 네. 네. 혹시 두바이나 두바이와 가까운 곳에 사시는 듣동러분들 계실까요? 그럼 한번 가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우먼스 파빌리온 인스타 채널도 있으니까요. 궁금한 분들은 참고해주세요. 우먼스 파빌리온 소식과 이걸 기획한 까르띠에 이야기까지 듣다 보니까 앞으로 기업들의 이런 다양한 사회적 활동들은 더 활발해지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겠죠? 이 자리에서 다 설명할 순 없지만 까르띠에는 지금도 성평등 문제뿐 아니라 기후변화, 환경 문제라든지 빈곤 문제 이런 다양한 이슈에 기여할 수 있는 여러 프로젝트들을 벌이고 있다고 해요. 작년부터는 더 라이언스 쉐어 펀드라고 해서 광고 캠페인에 동물이 등장할 때마다 미디어 비용의 0.5%를 야생 동식물 지원 활동에 기부하는 펀드가 있는데요. 네. 여기에 참여하고 있고요. 10월에는 구찌나 생로랑 등의 브랜드를 보유한 케어링 그룹 그리고 주얼리 산업 관행 책임위원회와 함께 워치앤주얼리 이니셔티브 2030을 발족했어요. 여기서는 기후변화, 환경오염 등 우리가 당장 맞닥뜨려야 하는 문제 앞에서 주얼리 산업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를 고민하고 지속가능한 업계 관행을 만들어 나가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합니다. 2012년에 별도로 설립된 까르띠에 인류의 재단을 통해서 자선 활동도 계속 이어가고 있고요.
럭셔리 브랜드에서도 이 ESG 경영이 필수가 돼가고 있네요.
네, 그렇죠. 사실은 오늘 주제였던 두바이 엑스포의 우먼스 파빌리온부터 뭐 이런 일련의 활동들이 뭐 당장 이 수익에 직결될 것 같지는 않은데 왜 하는 건지 제가 까르띠에 측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기업을 한 사회의 구성원이라는 관점으로 봤을 때 할 수 있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이를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결국 기업과 고객 그리고 이를 둘러싼 사회가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 필요한 것이라고요. 특히 MZ는 소비를 선택할 때도 이런 가치들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세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 기업에게도 이런 방향성은 아마도 선택이 아닌 필수이지 않을까요?
기업 또한 사회의 구성원이라는 관점이 좋네요. 오늘 두바이 엑스포 우먼스 파빌리온 전시 이야기부터 까르띠에가 해온 다양한 ESG 활동까지 이야기를 쭉 나눠봤는데 네. 재밌었습니다. 듣동러분들 어떻게 들으셨을지 궁금하네요. 네, 그러면 저희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네, 저희는 다음 방송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듣동러와 함께하는 시간, 우리가 더 똑똑해지는 시간.